커누트 하임 박사, 잠언, 2강, 잠언 1, 1대 7. 1대 7. 저작권 2024 크누트 하임, 커누트 하임,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크누트 하임, 커누트 하임, 박사와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 잠언에 관한 두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책의 다양한 부분, 배경, 저자,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저는 실제로 책 자체의 시작 부분, 시작 구절, 시작 일곱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책 전체에 대한 간략한 서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 일곱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소개 구절이 책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원래 편집자들이 누구였든 간에 잠언서에 나오는 이 모음집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미 들었던 첫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배우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의와 공의와 공평에 관한 훈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로움을 가르치고 젊은이에게는 지식을 가르치며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얻고 명철한 자는 기술을 얻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내가 이 부분의 마지막 구절을 읽기 직전에 잠시 머뭇거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책의 실제 서문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인 반면 7절은 근본적인 격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를 초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이 시작 구절이 이 책의 후기 독자인 우리에게 말하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해석을 실제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의 묵시적 독자층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책은 원래 독자, 원래 청중, 최신 수집가의 동시대 독자를 위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는 모든 작가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특정 교수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 누군가 무언가를 적으면 계속해서 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잠언과 같은 위대한 세계 문학의 경우 인간 문화가 지속되는 한 읽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완전히 다른 대륙에 있습니다. 아마도 독자로서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호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북미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의도된 독자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뿐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잠언 전체 915개 모두 학문과 훈계와 명철을 가르치며 지혜 있는 자에게 배우게 하며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속담과 비유를 이해하라.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학습, 습득, 발전, 지적 성장이 많이 있습니다. 2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 내용은 지혜와 훈계, 통찰력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지적입니다. 3절의 시작 부분에서도 지혜로운 거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얻을 수 있는 지적부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지 이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단지 이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배운 내용의 이론과 실제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읽을 3비절에는 연구를 통해 배우게 될 내용의 적용, 유용성, 의도된 목적의 핵심이 실제로 나옵니다. 책이 삼비인은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공평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니라 따라서 이 사회적 가치, 정의,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지식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적 엘리트에게도 전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안녕,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트 독자들이 그 시대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만들 가치 체계와 실제 습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계가 직구촌이 된 21세기에 우리는 전자적으로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심지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잠언의 현대 독자들에게 이것은 세계 무대의 사회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두 구절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목적이 아니라 책에 의도된 독자, 즉 책에 의도된 독자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적인 매력을 통해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독자에는 두 가지 독특한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절에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어린 자에게는 총명을 가르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특별한 번역에 따르면 단순하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특히 성경 본문을 학문적으로 읽는데 가장 좋은 번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의 번역 뒤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항상 매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수많은 훌륭한 성경 번역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경 번역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특별한 번역을 비판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펫을 단순하게 번역하거나 다른 성경 번역이 그렇듯이 순진하거나 미성숙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번역하는데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도한 독자층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는 젊고 아직 완전히 훈련되지 않았으며 그 시대의 성인 문화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뿌띠, 페티는 아마도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는 데 열려있는 사람, 올바른 길 등에서 벗어나는 데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있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 있지만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열린 책이며 잠언이 바로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 독자들의 마음의 판에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지적 모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배움에 열려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두 번째 종류의 독자층인 5절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이 서두의 언급 방식과 간접적인 변화 또는 간접적으로 말해야 할 것은 지적으로 미성숙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특별한 종류의 독자층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얻고 명철한 자는 기술을 얻으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잠언이 젊은 독자들과 지적 활동이나 연구 등의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적 발달이 훨씬 더 진행됩니다. 1980년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인 교육에서 블룸의 학습 분류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머리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종류의 지적 발달이 사람들이 배우는 내용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은 성인 학습자, 인생에서 이미 성취한 사람, 학위를 취득한 사람,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밖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어린 나이의 어린이와 청소년부터 확고한 학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지적, 교육적 스펙트럼을 실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 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고 싶고, 오버헤드 프로젝션을 제가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바꾸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수년에 걸쳐 나 자신의 지적 발전에 영감을 준 몇 가지 텍스트를 계속 읽기 전에 개인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더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1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15살이나 16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던 아주 좋은 친구를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화해 줄래? 나는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자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젊은 개종자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나의 믿음과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새로 발견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을 믿고 죄 용서함과 그 밖에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젊었을 때의 열정과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 때때로 제 주변의 몇몇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꽤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의 소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종 전도서라고 불리는 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 어떤 독일 목사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밖의 모든 것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에게 책을 주었을 때 매우 현명하고 지적인 분이셨던 나의 할아버지는 그 책을 철저하게 읽으셨고, 그 후에 늘 그랬듯이 나에게 책을 주셨고 나는 그가 추천한 책을 읽고 곧. 그리고 우리는 지적으로 서로를 놀리고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글쎄요. 물론 제가 그에게 했던 것보다 그가 제가 성장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책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읽었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책은 어땠나요? 그는 괜찮고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는, 글쎄, 저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15살, 16살의 꼬마, 지적으로 미성숙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할아버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시다시피, 할아버지에게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누트,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누트,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면 늙은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지적 발달의 핵심 경험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내가 인생에 접근하고 남은 인생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하여 동양학, 고대 근동학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항상 열려있고 배움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다른 본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등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빨리 감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잠언 1장 5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는 15살, 16살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분명히 노인이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후를 앞당겨 보세요. 그날은 할아버지의 9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일 남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생일을 맞아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를 축하했고 그를 격려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지적으로 매우 훌륭했고 육체적으로도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화의 일부로 저는 그에게 이 일화를 상기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일화를요. 단지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이자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과 발전에 너무나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위해 해준 일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우리는 모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점에 와서 이렇게 말했고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은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신 중 잠시 휴식을 취했고 할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뭐? 나는 거의 당황했다. 나는 이것에 따라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는 방금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나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 책이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청소년, 청년 성인 등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 책에는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는 깊은 지적 진리와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좋은 학위, 모든 지혜, 모든 성취를 얻었을 때 중년과 노년, 1년 중 어느 때나 인생의 어느 때라도 이 책은 당신에게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한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 지적 여행으로 초대하는 정말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서론에 초점을 맞춰 이 강을 계속하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 넓은 사회의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21세기에 세계적인 차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연구, 저술, 성경 연구, 미술사, 정치,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참여에 영감을 준 다양한 간단한 텍스트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은 첫 번째 시는 아마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면 따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1919년, 즉 그 해에 쓴 더 세컨드 커밍이라는 시입니다. 글쎄요, 그 책은 제1차 세계대전이 피비린내 나는 종말을 맞은 다음 해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중심이 버틸 수 없으며 단순한 무정부 상태가 세상에 퍼지고 피로 흐려진 조류가 풀리고 어디에서나 순결의 의식이 익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은 신념이 부족한 반면 최악의 사람은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가 잠언과 관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잠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W.B. 예이츠가 당시 최고의 시절을 회상한 사람들의 능력을 만약 그들이 확신이 부족하고 최악의 사람들이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의지가 없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 강한 의지, 열정,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은 단순히 외부적인 지구물리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장애물은 예이츠가 말했듯이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이츠는 1919년에 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시는 여러 면에서 10여 년 후인 1930년대에 일어날 일,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정점에 달할 일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유럽 전역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는 등 세계 역사상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규모의 인류 비극입니다. 최고의 사람은 신념이 부족한 반면 최악의 사람은 열정적인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계속 참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참여하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그 잠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지적 참여는 진공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현실 세계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수십,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의 삶과 죽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 본문으로 계속해서 지적 사업을 예배와 실제로 연결하고 회당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신자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류하시고 세상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도구, 즉 하나님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애니 딜러드가 1974년에 출판한 그녀의 아름다운 책 틴커 크릭의 순례자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폴리트서, 프라이즈를 수상하게 만든 아름다운 성찰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책에 있는 묵상 중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카타콤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태평하게 불러내는 힘이 어떤 종류인지 가장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걸까요? 교회는 일요일 아침을 죽이기 위해 화학 세트를 가지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성용 밀짚 모자와 벨벳 모자를 쓰고 교회에 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안내원은 구명조끼와 신호탄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잠자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깨어나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깨어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기준을 가진 존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신자들의 친교와 공동체로 초대하신 존재입니다. 교회는 주로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회당은 세상 전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며 교회 사람들이나 회당 사람들이 내부자로 간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신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고의 사람들이 신념이 부족하고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의 소비자일 뿐이라면 예이츠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강의의 뒷부분에서 잠언 24장의 여러 구절을 살펴볼 때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의 시리즈를 계속하는 동안 그 생각을 붙잡으세요. 드디어 다른 텍스트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텍스트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분명히 문학적 텍스트입니다. 하나는 시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아름답고 거의 시적인 반성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지적인 텍스트입니다. 이 책은 니콜러스 맥셀이 작성했으며 런던 리뷰 오브 에저케이션에 게재되었습니다. 맥셀은 교육학자이자 런던 대학의 교수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확실히 비기독교인, 세속적 관점에서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대학 학습이 단지 지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가 쓴 기사를 추천합니다. 정말 놀라운 글이고 매우 영감을 주는 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기사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서 특히 중요한 단락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지식 추구에 전념하는 탐구는 지적 수단을 통해 인류복지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끔찍하고 해를 끼칠 정도로 비합리적입니다. 즉시 질문이 제기됩니다. 지적 수단을 통해 인간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진정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헌신하는 탐구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지식 탐구와 대조되는 이러한 가설적인 종류의 탐구를 지혜 탐구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본문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거래와 공의와 정의와 공평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적 수단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한다고 부릅니다. 잠언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학 교육, 신학교 교육,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교육이 궁극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잠언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교사라면, 목사라면, 지식인이라면 앞으로는 지식 자체를 위해 계속 추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누트 하임, 박사와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